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날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뭐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strength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힘은 육체적인 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력도 힘이잖아요. 권력도 힘이잖아요. 학력도 힘이고요. 경력도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불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저장해 놓으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다 집어넣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가지고는 살지만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겠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또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무리수를 두게 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종으로 말하면 도둑질이고 사기치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은 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힘은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있잖아요. 그 찬송의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불렀잖아요. 음질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힘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수여자죠.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힘이라는 관점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힘이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욕심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면 죄를 짓고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게 뭐라고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단순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돈을 좀 모아 놓고 있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자금 준비하시잖아요 하면서 은행에다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무슨 뭐 금고에다가 넣든가 해서 내가 필요할 때 꺼냈어요. 특별히 은행에 돈을 넣는 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필요할 때 체크카드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체크를 써요. 수표를 써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마치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아니면 뒷방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잠깐만 나오세요. 그래서 힘을 빼서 쓰는 그런 꽃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너무나 잘하는 시편이라서 앞에 자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도 배웠었잖아요. 그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사야도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힘이 없을 때에 힘을 쭉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그 에너지의 레벨이 쑥 하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부모가 이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 아닙니까?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서를 써놓기도 하고 공증을 받아놓기도 하지만 뭐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자녀들에게 그 돈을 유서로 해서 남겨줄 때에 아예 그냥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왕창 다 줘버리면 안 되나요? 미리 다 줘버려도 되잖아요. 뭐 $10,000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필요한 것만 조금 줘요. 찔끔찔끔 주고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이 생기게 되면 거기 또 채우라고 이거 갚아야지 이자 내는 것보다 낫잖아 나중에 갚어 그러면서 찔끔찔끔 주기도 해요. 저희만 그러나요? 저희는 뭐 줄 것도 없지만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러지 말고 왕창 좀 미리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힘 있게 만들어 놓으시지 아, 뭐 그렇게 힘을 공급하신다고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만 더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독립해서 살라고 그러지 힘을 왕창 줘가지고 독립해서 살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왜 맨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의존하도록 만들었을까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애굽 땅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이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40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투덜투덜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두 글자로 다 같이 시작 만나. 만나를 주시는데 아니 만나를 주시려면 한 달치 미리 주면 안 돼요? 그 찔끔찔끔 아니 한 달치 주면 나는 좀 남겼다가 저 옆집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내 거 조금 팔고 돈도 좀 챙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찔끔찔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너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자야 하나님이야.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선 내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면 내일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면 나는 수요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관계가 형성이 됐죠. 계약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너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받아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언약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의 삶이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으니까 바울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 딱 꽂히면 죽자 사자 덤비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한번 필이 꽂히면 그냥 죽자 사자 밥도 안 먹고 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삶의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삶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죠.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인생의 전반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즉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로 나누는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예요. 회심 이전에도 열심히 했고요. 회심 이후에도 열심히 했어요. 회심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열심히 했는지 사도 바울이 훗날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3장 5절 6절인데 나는 이래봬도, 이건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 많은데, 유대인들 많은데 그중에 나는 으뜸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 그래 따질래?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요 613개 계명 다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는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았던 사람이야.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특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서는 앞장섰잖아요. 어느 정도로 앞장섰어요? 우통 벗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공문 받아 갖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체포영장, 뭐 그게 사형 집행영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포영장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열심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열심이었어요. 그때 의의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이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열심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0절과 31절에 그 로마에서 셋집에 있을 때에도, 그 셋집은 유배지입니다. 유배지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세상에 감옥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 회심 이후의 열심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 단어를 안 쓰고요. 내가 수고했다, 내가 laboring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단어를 바꿔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수고한 것뿐이다. 나는 일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일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그 찬양이 있었어요.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줄게. 그 찬송가, 아니 찬양의 가사였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심으로,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 뒤떨어지는 사람 아니야. 나 이래봬도 쟤네들보다 공부 많이 했고 쟤네들보다 혈통으로 괜찮고 시민권? 나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우리 삶 가운데서 보면 일부러 비교하는 건 아닌데, 일부러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 옆집보다 조금 난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집보다는 조금 난 거 있잖아요. 아주 저 정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 난 거 있잖아요. 뭐 손재주가 있다든가 얼굴에 자신이 있다든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나 잘났어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도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 탓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죄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나예요, 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아주 못돼 먹은 놈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데,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아주 못돼 먹은 놈인데, 내가 라스베 가서 장로교에 다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인데,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덮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이라는 거 있죠? 우월감의 반대말이 뭐예요? 열등감이잖아요. 그렇죠? 우월감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열등감은 뭐예요? 은맥이 죽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극과 극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중심이에요. self-centered이에요. 나 할 수 있어. 못하는 사람, 나는 못해요. 근데 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르셔서라도 사용하시고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열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리워드, 보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무엇을 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열심의 보상은 기쁨입니다. 모든 일에 대가가 있듯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Following Jesus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 Jesus is the reward for all follow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은 joy,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보상은 무엇이냐? 기쁨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왜 가르쳐주는 줄 알아?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15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실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필망할 때가 얼마나 많으므로 나의 기쁨의 원인을 나에게 두면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기쁨의 원인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두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My goodness. 못된 것도 덮어주시고 잘난 것도 덮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우리들에게 supplied 되는 거예요.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기쁨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악한 일이 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을 때가 많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기쁨이 없을 때가 많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쁨이 있었어요. 그거 울고 먹어서 그래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뻤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옛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기쁨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